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A씨 시신은 현장에서 바로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A씨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 강점 시기에 발생한 한국인 징용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한국 측이 일제 잠정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망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대선 전에 인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문제 등을 들어 대선 결과의 합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연방 대법관 9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여성 판사 가운데 한 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키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벨라루스에서 어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수도 민스크 시내 거리에 진출해 경찰과 맞섰습니다. 이에 복면한 진압 경찰들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에 대응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사전 통지 없이 전격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이 알려지면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처입니다. 벨라루스 국영 델타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식이 이날 정오부터 민스크 시내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루카셴코 대통령은 여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방재무부가 미국 시민이 쿠바섬 럼주나 시가 등을 들여오는 것과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호텔에 머무는 것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로 미국 시민들은 쿠바 안에서는 럼주나 시가를 살 수 있지만 이걸 미국 안으로 반입하지는 못합니다. 또 쿠바 정부가 현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호텔은 4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처는 플로리다에 많이 사는 쿠바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는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뒤 대쿠바 제재를 속속 복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0년부터 가솔린으로 운영되는 차량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가솔린 동력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다른 주 정부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내 많은 지역이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 박사의 말에 따르면 행복은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외에도 대체로 심리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교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행복은 기쁨, 만족감, 전반적인 긍정적인 감정의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어떤 주가 가장 행복할까요? 미국의 개인 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22일 발표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가 제일 행복한 주로 선정됐습니다. 알로하 주라고도 불리는 하와이는 우울증, 이혼율, 소득 등을 포함해 30여 개의 측정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50개 주 중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웰빙 항목에서는 2위, 지역사회와 환경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도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50개 주 중에서 적정 수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와이 외에 또 어떤 주들이 행복한 주로 뽑혔을까요? 유타가 2위, 미네소타 3위, 뉴저지 4위, 메릴랜드가 5위를 기록했고요. 반면 미국에서 최하위 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켄터키 등이 꼽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대법원 판사로 진보주의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함경도는 흐리고 함경북도 북부는 오후까지, 함경남도 내륙과 함경도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은 30에서 80mm, 함경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5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5도에서 25도, 함흥 13도에서 23도,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입니다. 진실되게 사랑해달라고 하는데요. Love Me Tender 들어보시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취임식을 강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건설한 수용소가 380개에 달하고 있고 아직도 건설 중이라고 호주의 한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독극물에 중독돼서 독일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러시아 야권 지도자 퇴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국이 갈수록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유럽연합 EU가 24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세프 볼의 EU 외교 안보 정책 대표는 이날 EU 전체 회원국은 지난 8월 9일에 실시된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른바 취임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있었던 루카셴코 대통령의 취임식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3일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민스크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전에서 6기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벨라루스 정부 관리들만 수백 명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사전 예고 없이 치러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안전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벨라루스 국민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벨라루스 선거당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여섯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였다면서 재선거 그리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이 취임식을 강행했는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은 당신이 80%의 지지를 얻었다면 왜 우리를 두려워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루카셴코는 사기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네, 벨라루스 당국은 진압 경찰을 투입하고 최루탄, 물대포 등을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인간 사슬을 만들고 도로를 차단하는 등 경찰에 맞섰는데요.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도 있나요?
네, 매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벨라루스 국영 매체인 벨타는 10여 명이 당국에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인권단체인 스프링96은 적어도 100명 이상 강제 영행됐다고 전했고요. 러시아 인테르팍스도 200명 이상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 대선 후보였던 스베틀라냐 티아노프스카야 씨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취임식은 하나의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정치인인 페이블 라투시코 씨도 취임식이 축하 외교사절단도 시민 대표도 없는 도둑회의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벨라루스 대선 결과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식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국민에 대한 탄압을 멈출 걸 촉구했습니다.
다른 주요국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영국과 독일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미니클랍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루카셴코 대통령의 비밀 취임식이 불신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고요. 독일 정부 대변인도 루카셴코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연합에 벨라루스 제재를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EU 회원국들이 벨라루스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에 EU 외무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불법 구금, 시위 탄압 등에 연루된 벨라루스 관리 40여 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키프로스 등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10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수용시설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소수민족인 위구르 이슬람 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재 이 지역에 약 380개의 의심시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토대로 나온 보고서인가요?
네, 이 지역의 최근 위성사진, 목격자, 언론 보도 또 정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겁니다. 연구소는 조사 결과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 무슬림 신자들을 억류하는 데 사용하는 수용소가 380개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4개는 아직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보다도 더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이전 조사 때보다 100개 이상 더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새 60개 이상의 수용시설이 세워졌고 새 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안시설을 강화한 교도소 같은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좀 다르군요.
네,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다가 국제적인 논란이 커지자 직업훈련과 재교육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 작성자인 네이선 로저 연구원은 입증된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도 신장의 직업훈련소가 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빈곤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신장 지역 생산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죠?
네, 지난주 국무부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미용 제품, 의류, 전자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미 하원에서도 이번 주 신장 지역 상품 수입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건가요?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신장 자치구에 100만에서 180만에 달하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를 당하고 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또 다른 소수민족인 티베트인에 대해서도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이 티벳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재단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티벳 농촌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군대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티베트인들을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공장으로 대량 이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극물에 중독돼 치료를 받아왔던 러시아 야권 지도자가 드디어 퇴원했군요.
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한 달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나발리 씨를 치료해왔던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은 23일 나발리 씨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리 씨가 꽤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죠?
네, 나발리 씨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달 초에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20일 가까이 코마,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나발리 씨 건강 상태와 경과를 볼 때 완전한 회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발리 씨를 치료한 곳이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이네요.
네, 나발리 씨는 시베리아 옴스크의 한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이 베를린에 있는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발리 씨가 최근 모습을 종종 공개하고 있다고요?
네, 나발리 씨는 지난 7일 의식을 회복한 이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침대에 앉아있는 사진, 또 혼자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22일에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사에 대한 글도 올렸습니다.
르몽드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르몽드는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나발리 씨 사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이 나발리 씨가 어쩌면 자작극을 벌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이에 대해서 훌륭한 가설이라면서 냉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인사인 나발리 씨 사건이 특별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나발리 씨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게 한 독극물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검사 결과 나발리 씨가 구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이 노비촉에 노출됐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연구소도 나발리 씨가 노비촉에 중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비촉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가 신경작용제로 개인을 공격하는 건 화학무기 사용으로 간주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노비촉에 노출되면 신경세포에 지장을 줘서 호흡정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네, 나발리 씨 사건과 러시아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러시아 정부 배후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사를 하겠다면서 독일에 나발리 씨 의료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나발리 씨가 처음 입원했던 옴스크 병원인 표본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발리 씨 퇴원 소식에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나발리 씨의 회복을 환영하면서 나발리 씨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나발리 씨 사건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이 르몽드 보도에 대해서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발리 씨의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샤리테 병원과 나발리 씨 변호인 측은 나발리 씨가 당분간 이 치료를 위해서 독일에 머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연결식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 켄터키주 루이빌 등지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경찰관 2명이 시위 현장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연결식이 진행 중이군요.
네,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이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청사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유가족과 친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 행사가 거행됐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추도사를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을 미국 사법 역사의 스타,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추도사, 자세히 들어보죠.
예,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오페라 스타는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스타가 될 무대를 찾았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생전에 오페라를 좋아했던 걸 회고한 내용인데요. 법정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낸 의견과 판단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낸 483건의 다수 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들이 앞으로 대법원 판례로 남아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 것이라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말했는데요. 그가 이뤄낸 승리들은 우리나라가 법 아래 평등에 가까이 가도록 도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의 입장을 지지했던 반면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로 이렇게 견해와 관점이 다를지라도 이 대법원들 사이에 깊은 우정을 갖고 왔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개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느 쪽이냐와 상관없이 대법관들끼리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먼저 타계한 보수 성향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과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무척 친했었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회고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엇갈리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주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오페라를 사랑하는 반면에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주로 농담 소재가 됐었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긴즈버그 대법관 연결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24일까지 대법원 청사 앞에 시신이 안치돼서 조문객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다음 날인 25일에는 연방의사당으로 옮겨서 스테츄어리 홀에 안치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이 모여있는 장소인데요. 이 여성이 이곳에 안치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릅니까?
네,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로 안장식을 치르는데요. 이 알링턴 국립묘역은 전몰 장병들과 함께 미국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긴즈버그 대법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죠.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양성평등과 진보운동의 상징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유대인이자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전에 회고한 적이 있는데요. 1993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후에 대법관으로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판결 그리고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후임자 인선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상원에서 인준청문회 등을 거쳐 본회의 과반수 표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는 시점이 지금 첨예하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에 신임 대법관을 정하느냐, 대선 뒤로 미루느냐에 관한 논쟁인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이 일을 마무리하려는 반면에 민주당과 조 바이든 후보 측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맡기자고 하는 건데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메리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이 무산됐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이긴 뒤에 닐 고서츠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해서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의 보수 진보 성향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관이 총 9명인데요. 긴즈버그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인사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인물이 들어가면 6-3으로 보수 쪽에 무게추가 더 기울게 되는 건데요. 이 진보 보수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최근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바마 케어나 임신 중절에 관한 판결 그리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또 총기 소유 권리에 관한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군요.
네, 23일 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두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그중에 한 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사건 직후에 경찰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 총격을 가한 용의자 한 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과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이날 나온 대배심 판결에 항의하는 겁니다. 지난 3월 경찰 총격에 숨진 흑인 여성 브리아나 테일러 씨 관련 사건자 3명의 기소 여부를 대배심이 판단을 했는데요. 해당 경찰관 3명 가운데 1명만 1급 고의 위험 행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명 경찰관들은 기소하지 않는 건데요. 따라서 이 브리아나 씨가 총격으로 숨진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아무한테도 묻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죠.
예, 이 테일러 씨는 루이빌 시내 공동주택에 살던 26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새벽 마약을 수색하려고 급습했던 경찰관들의 총격을 맞고 숨졌는데요. 당시 함께 자고 있던 테일러 씨의 남자친구가 이 경찰관들을 침입자로 오인해서 총을 쐈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응사격하는 과정에서 테일러 씨가 숨진 건데요. 현장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루이빌시 당국은 테일러 씨 유족들한테 1,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주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배심은 해당 경찰관들에게 브리아나 씨 사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들의 사격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데요. 대니얼 캐메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 배경에 대해서 테일러 씨의 남자친구의 총격에 경찰관이 허벅지를 다치면서 대응사격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사건이 흑인에 대한 경찰 공권력 과잉 집행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면서 이 켄터키주 일대에서 항의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항의 여론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캐머런 컨택키즈 법무장관은 이날 나도 역시 흑인이라면서 이 사건들이 흑인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법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감정이나 분노에 따라 행동하면 정의는 없다면서 시위대에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위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시위대는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사법체계가 썩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루이빌시 당국은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서 오후 9시부터 시내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수백 명이 시위와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에 대배심이 테일러 씨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그 정의 실현을 할 걸로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루이빌 시위 현장에서 총격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총격당한 두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히면서 연방정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을 지지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낼 전망이라고요?
네, 나사가 오는 2024년에 첫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진 브라인스타인 나사 국장은 총 280억 달러 규모의 달 탐사 계획을 통해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류가 달 표면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단됐던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과학적 발견과 경제적 혜택, 그리고 새로운 탐사 세대에 영감을 주기 위해 다시 달로 돌아가는 거라고 브라인스타인 국장은 밝혔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달 탐사 체계를 구축해서 붉은 행성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붉은 행성이란 말은 미국이 현재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화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달 탐사 계획 이름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오는 2021년에 무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2023년에 유인 우주선을 달 주변 탐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르테미스 계획 3단계는 2024년에 우주인 2명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는 겁니다.
달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달 표면에서 흙과 바위 표본을 수집해서 보내고요. 물과 다른 생명체의 흔적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 탐사가 280억 달러 대규모 사업인데요. 재원은 다 마련이 됐나요?
네,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나사의 우주사업에는 정치적 위험이 늘 있었고 또 중요한 선거전에는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오는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32억 달러의 초기 자금 지원을 승인해준다면 2024년에 달에 착륙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유권자를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에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교회에 사는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대규모 유세 등 선거운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선과 언론 네 번째 시간으로 확대된 TV의 영향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TV의 영향력은 1960년 선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현직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애초엔 현직 부통령인 닉슨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후보 측은 TV를 활용해 열세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이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TV 토론이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Thank you, Mr. Nixon. That completes the opening statements, and now the candidates will answer questions or comment upon one another's answers to questions put by correspondents of the networks.
4주에 걸쳐 4번 진행된 TV 토론은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TV 토론에서는 모두 4명이 질문자로 나섰고, 이들이 내놓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권자들은 케네디 후보와 닉슨 후보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후보 간 TV 토론 가운데 첫 번째 토론에는 미국 안에서만 약 7천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정력적이고 신선한 인상을 줬던 케네디 후보는 어두운 인상을 풍긴 닉슨 후보를 누르고 이해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미국 대선에서 이 TV 토론은 중요한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후 TV 토론은 1968년과 1976년에 치러졌고 1980년부터는 대선 때마다 TV 토론이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없었던 1964년과 1972년 사례를 보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거나 지지율에서 앞서는 후보는 TV 토론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신예거나 지지율에서 뒤지는 쪽이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Mr. Trump, you want to build a wall, Secretary Clinton. You have offered no specific plan for how you want to secure our southern border. Mr. Trump, you are calling for major.
가장 최근에 치러진 대선인 지난 2016년 대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첫 번째 토론회를 약 1억 명 이상이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TV를 활용한 대선 전략은 미국 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권자들 눈길이 과거처럼 정책이나 현안 중심보다는 후보 개인이 지니는 품성이나 개성에 더 쏠리게 됐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로 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확대된 TV의 영향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I'm not the only one 함께 들어보시죠.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법원 판사로 진보주의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9월 18일 긴스버그 여성 대법관이 지병인 췌장암 합병증으로 워싱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처음으로 법관의 자리에 임명되기 전에도 10여 년 동안 긴스버그는 법정에서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가 그런 운동을 시작하던 당시 미국에는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여성에 불리한 수백 가지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직업이나 권리, 심지어 배심원 제도에까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미국의 법과 문화와 여성 권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횃불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에 몸담으면서 낙태, 동성결혼, 투표권, 이민 등 늘 소수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반대자, 디센터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최고법원 판사 중 샌드라 데이 오코노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첫 번째 여성 유대인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대 법대 교수 시절 성을 뜻하는 용어로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 대신 사회적 가치가 담긴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1933년 3월 15일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셀리아 엠스터와 네이선 베이더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조안 루스 베이더였습니다. 어머니는 뉴욕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그가 학교에 들어가니 조안이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그냥 루스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던 루스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액 장학금으로 뉴욕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첫 학기 중 루스는 장차 남편이 될 마틴 긴스버거를 만났습니다. 마틴은 나중에 미국의 저명한 조세법 법률가가 됐습니다. 마틴은 루스에게 지적 탐구 정신에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틴과 루스는 1954년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지 9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징집영장이 나와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군부대는 오클라호마주에 있었습니다. 루스는 남편을 따라 부대 옆으로 가 2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첫 딸 제인이 태어났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두 사람은 매사추세츠주로 돌아와 하버드 법학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루스 긴스버그는 학과목을 이수하는 동안 하버드 법대 간행물인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 스태프로 일했습니다. 권위 있는 이 간행물에서 여성 편집인은 루스 긴스버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긴스버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환암 진단을 받은 마틴도 보살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암이 치유된 다음 뉴욕시에 있는 법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루스 긴스버그는 콜롬비아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학교 성적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변호사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여성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여성 변호사는 극소수였고 연방 판사로 재직 중인 여성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학의 한 교수가 연방 법원 뉴욕 남부 지원 판사를 설득해 루스가 그곳 서기로 일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1863년에는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 법대 부교수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루스는 교편을 잡는 동안 아들 제임스를 잉태했습니다. 루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재계약이 안 될까봐 커다란 옷을 걸쳐 입고 배부른 것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1969년 루스 긴스버그는 종신 교수직을 얻게 됐습니다.
1970년 긴스버그는 성평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의 법대생 토론회에 소개와 진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긴스버그는 다음 해 이를 주제로 한 두 건의 글을 법률 전문지에 신은 한편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과목도 가르쳤습니다.
긴스버그는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동으로 두 건의 연방소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연방세법으로 가족을 돌보는 독신 남성에게 세금 감면이 안 되는 조항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리드 대 리드 소송으로 불리는 것으로 아이다호 주법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동산 관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동등권 보호법에 의거해 그 조항은 부당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70년대 중 긴스버그는 성차별 소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률가로 떠올랐습니다.
긴스버그는 1972년 콜롬비아 법대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이 시기 긴스버그는 6건의 대법원 소송에 관여했으며 그 가운데 5건을 승소한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80년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긴스버그를 연방항소법원 워싱턴 DC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긴스버그 판사는 예리한 심리로 실용적 진보주의자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긴스버그 판사를 은퇴한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긴스버그 판사는 쉽게 의회 인준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10일 긴스버그 판사는 선서식을 갖고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I, Ruth Bader Ginsburg,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어 자신이 추구하는 판사로서의 자세를 공표했습니다.
A judge is bound to decide each case fairly in accord with the relevant facts and the applicable law.
판사는 개개의 사건에서 연관되는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에 의거해 비록 대중이 원치 않는 결정이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신념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추구한 긴스버그 대법관의 원칙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 긴스버그 대법관은 버지니아 사관학교 BMI가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소송에서 여학생 입학 거부는 평등권 보호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미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의 고된 훈련을 남성들과 똑같이 완수할 수 있는데도 여성이기 때문에 입학이 거부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성별을 떠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문에선 결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결혼은 시민법적인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나는 반대한다. 극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등이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I surely would not be in this room today without the...
그의 얼굴이 그려진 머그잔과 티셔츠, 열쇠고리도 등장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악명 높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의미로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교 있는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인기 토크쇼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서도 긴스버그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U.S.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has died at the age.
Overnight crowds gathered on the steps of the Supreme Court to mourn the passing of Justice.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신문 방송은 다투어 여러 날에 걸쳐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연방 대법원 청사에는 반기가 걸리고 법원 앞에는 그를 추모하는 촛불과 조화가 쌓였습니다. 워싱턴 D.C. 건물 벽에는 긴스버그의 대형 초상이 그려졌습니다. 긴스버그의 사망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은 보수색이 짙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가에서는 그의 후임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과 병마, 차별에 맞서면서 혁명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여성 대법관의 시신은 대법원과 연방의사당에서 조문을 받은 다음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부요의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y Spy 보면서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무대포처럼 무작정 돌진해 뭐든지 화끈하게 처리해버리는 성격의 스파이 JJ.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악당을 처리하고 미국으로 귀가하지만 본래 주어진 임무 수행은 하지 못했다는 상사의 핀잔과 함께 그는 정보요원 자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상사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한 가정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주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인 케이트와 그녀의 딸 소피. 이번 임무는 바로 이 모녀를 감시하는 것. JJ는 과연 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You're not cut out fo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just not that good with people. There is one thing I'm good at.
The mission was to find out what they knew, but that's kind of difficult now that you killed everyone. Watch me! Watch me! Watch me! Do this! I just don't think you're cut out for the intelligence. This is your last shot.
You are not cut out for the intelligence. Not cut out for. 표현 잘 들어보셨죠? Cut out for 하면 무엇에 아주 적합하다, 소질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Qualified, suitable 등 비슷한 표현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적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ou are cut out for this job 이라고 하면 너는 이 일에 참 적임자야, 네 천직이네 라는 뜻이 되겠죠? He is cut out for this. I can't think of anyone else for this task. 그는 이 임무의 적임자야. 누구도 당신만큼 잘해내진 못할 겁니다. He is cut out for this. I can't think of anyone else for this task. I know I was cut out to be a teacher, but now I want to do something else. 선생님이란 직업은 내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이젠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Why do you think you're cut out for this job? 당신이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think you're cut out for this job? What makes you think you're qualified for this job? 그럼 영화 장면에서 들은 이 대사, You are not cut out for,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너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 무엇을 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 내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됩니다. Cut out for, not cut out for.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JJ의 스파이 행위를 눈치챈 소피는 휴대폰으로 그의 정체를 녹화해버립니다. 역시나 막무가내로 동료에게 소피를 죽이고 사고처럼 위장하자고 제안하는 JJ.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걸 깨닫고 그는 소피와 함께 스파이 임무를 수행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팀은 과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cut out for. You're not cut out for this job. 영화 장면을 통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 just not that good with people. There is one thing I'm good at.
The mission was to find out what they knew, but that's kind of difficult now that you killed everyone. Watch me, watch me, watch me. Do this. I just don't think you're cut out for the intelligence. This is your last shot.
Cut out for. You are not cut out for this job. You are cut out for this job.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it for today's lesson.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데인의 Love Will Lead You Back. 사랑이 당신을 이끌어주겠죠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ing goodbye is never an easy thing, but you never said you'd stay forever. So if you must go, darling, I'll set you free. But I know in time